활전설 보금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과 옛 고전 설교를 나누어 보는 시간, 성도들에게 그리고 삶 속에서 나오는 묵상을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사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준비해 왔지만 제사장이 되기 전에 제2차 포로 사건 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지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년 후의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십니다. 에스겔이 사명을 받을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때문에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유대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된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전하게 된 말씀이고 33장부터 48장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전하게 된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기록된 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은 또다시 두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24장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25장부터 3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모압, 블레셋, 애굽 등의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요. 이렇게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내용, 열방에 대한 심판 내용이 1장에서 32장을 이루고 있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후의 이야기와 훗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남유다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들의 외침을 듣지 않았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았음에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당장 눈앞에 평강만을 바라며 불안한 앞날에 대해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근거 없는 말로 평강이 있다고 전하며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말하며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도 했지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러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과 33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자인데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라는 말씀이지요.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은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33장부터는 주로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때 나오는 유명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바로 회복에 관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예루살렘 멸망 후에 주신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모습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것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무덤을 열고 그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이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살아나는 것은 그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로의 시기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도 이루어지며 궁극적인 회복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계속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 있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회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에스겔서는 양도 방대하고 깊이도 깊어서 쉽게 읽어지는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Let's read the Bible 에스겔 37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소리 아니 들려.
옛 고전 설교를 나누는 시간인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7년에 태어나 1963년 소천한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A.W. 토저의 예배에 관한 설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현재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는 기독교는 죄를 대적하지 않으려고 꽤 신경을 씁니다. 이런 기독교는 대중을 즐겁게 해주면서 그들을 끌어모으고 기독교 메시지의 일부만을 제시함으로써 개종자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업가들의 방법을 모방하여 요란스럽게 선전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개종자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상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멍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방법이나 마구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며 전도 대상자 스스로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 자리를 채워주고 헌금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들을 불쾌하지 않게 하고 모든 것을 원만하고 부드럽게 처리하려는 것은 성경의 교훈을 떠난 나약한 모습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들겠다는 소망으로 그분의 교훈을 수정하고 싶어하는 유혹은 속도, 대형화, 시끄러운 소리, 군중을 특징으로 하는 이 시대에 너무나 강하게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그런 유혹에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유혹에 굴복한다면 이 세대의 기독교는 약하고 비효율적인 기독교가 될 것이고 다음 세대에는 황폐화와 죽음이 도래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일을 잘 추진해 놓고도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가 되고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숙모하겠다고 단호히 주장해야 합니다. 만일 그분을 숙모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때까지 죄에서 깨끗해 되어야 합니다. 신자들과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철저히 구별되고 바쳐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그들은 끈질기게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현대의 풍조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까지 나는 연기자들이 나의 설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은 그런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연기자들에게 종교적 무대를 마련해주고 그들은 갈채를 받으며 개인의 명성을 쌓는 것, 그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일을 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선포가 인간의 연기와 공연에 의존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적 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을 회심시켜 교회로 모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회개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거룩하게 되지 못한 사람이 뒤섞여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세상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하려는 시도는 그분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며 결국 영혼 구원에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개종자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수하며 육체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때때로 성령님은 당신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시는데 이는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예배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설립자를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기획자, 제작자, 예술가, 연예인 이런 사람들만 우글거립니다. 요즘 세상에는 위티즈 접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티즈는 특정 회사에서 발매한 유명한 시리얼입니다. 이 야구선수가 위티즈를 좋아하니까 위티즈는 좋은 것임에 틀림없어. 저 권투선수가 위티즈를 좋아하니까 위티즈는 좋은 것임에 틀림없어.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위티즈를 좋아하니까 그것은 분명 좋은 거야. 이 건물 정치인과 이 위원회의 의장이 위티즈를 좋아하니까 그것은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위티즈 접근법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잡지나 종교 잡지에서 기독교는 화제의 대상입니다. 이 연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에 틀림없어. 이 정치인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당신은 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 이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가 그분에게 기도하는데 당신도 그분에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 이 바람둥이, 이 정치인, 이 운동선수가 그분을 영접했어. 그러니 예수를 영접해야 해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티즈 접근법입니다. 이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이 세상 유명인사들의 유명세에 편성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을 후원해야 할 후원자 또는 사회 저명인사가 있어야 할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과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뛰어난 명마를 타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예수님은 저명인사의 명성을 등에 얹고 사람을 찾아야 하는 그러한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손에는 술술을 부리는 데 필요한 도구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부했던 저급하고 값싼 영광이 사람들에 의해 그분의 머리 위에 다시 면류관처럼 씌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씌워드리는 면류관에는 세상에서 빌려온 모조보석이 다닥다닥 박혀 있습니다. 중산층의 안락한 생활, 성공, 명성, 인기, 돈, 대중의 관심,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 화려함, 허세, 세상적인 영광 등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모조보석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유주의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주의자에 의해서 기독교화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까지 함께 전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현대 복음주의의 단점은 인본주의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복음주의는 초자연적인 것이 되려고 애쓰지만 온전히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는 부와 명예와 화려한 야외극과 영웅과 활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완전히 매료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복음은 이 세상의 영광을 열망하지만 실패하고 실망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빠르고 편한 지름길을 제공하겠다고 나섭니다. 마음의 평안, 행복, 번영, 인기, 스포츠계나 사업계나 연예계에서 성공하는 것,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때때로 저명인사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연회를 즐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이르는 길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견실한 보험회사라도 이런 것들 중 절반도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평범한 기독교인의 수준에 머물고 맙니까? 왜 육신적인 신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얄팍한 기쁨에 만족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신 거리의 장사꾼처럼 주님과 흥정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입장에서 질문하고 우리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전하는 새로운 십자가는 전혀 다른 전도 방법을 권장합니다. 현대의 전도자들은 새 생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옛 삶을 포기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이 세상의 차이점을 가르치지 않고 유사점만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결코 불쾌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것과 동일한 것을 제공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가 주려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단지 수준이 높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주려는 것이 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단지 기독교의 것이 조금 더 낫다고 말합니다. 현대의 기독교가 전하는 새로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절망감을 느끼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려고 할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더 기쁘고 멋있는 생활 방식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살려줍니다. 또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신을 내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 와서 주 안에서 너의 자랑을 늘어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스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와서 교회 안에서 교제의 스리를 즐겨라 라고 말합니다. 대중들이 기독교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전도자들은 기독교를 현대의 풍조에 맞게 왜곡시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오늘의 성경 단어 교제.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동업자, 동료, 친구, 배우자라는 뜻을 가진 코이노노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파트너십을 생각해보면 코이노니아를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은데요.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두 사람의 삶이 하나로 묶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파트너가 되면 서로의 것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공유하게 되지요.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실패와 같은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는 함께 아파하며 이겨나갑니다. 이처럼 코이노니아는 하나가 되어 서로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는 교제 또는 사귐으로 번역되는데 초대교회의 성도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의 친교나 모임의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지요. 하지만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교제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더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까지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서로 나누고 가까이 지낸다는 의미는 단순히 친한 정도가 아니라 죽기 전에는 떼낼 수 없는 정도의 결속력을 말한다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체가 된 형제들 간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란 주일에 예배 끝나고 같이 밥을 먹고 헤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 배를 타고 함께 한 목적지를 가는 동역자이며 동업자이며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죽음에는 서로를 뗄 수 없는 관계까지 가는 단단한 결속력을 가진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속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며 우리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마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장을 위해 사역하는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에서는 번역사역에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그동안 방송된 한국어 방송의 원고를 영어로 번역하는 자원봉사입니다. 인터넷으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으신 분이면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가능하신 이 사역에 참여하실 여러분들을 찾습니다. 번역 자원봉사자에 대한 문의는 본 방송사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주소 heartandseoul.org@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영규 성도가 진행하는 살며 생각하며로 이어집니다.
아주 오래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보았던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습니다. 언터처블이라는 마피아 영화였죠. 마피아 두목 역을 맡은 영화 배우를 보며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마피아 두목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연기를 잘했지요. 그의 악한 연기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 악당을 연기한 사람이 또 다른 영화에서 너무도 선한 연기에서 저의 눈물을 쏙 빼놓는 것을 보고 참 놀라웠었습니다. 대부분의 배우들은 한번 맡은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계속 맡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악역을 맡은 배우는 계속해서 악역을 맡고 코믹 연기를 하는 배우는 계속적으로 코믹한 연기를 하게 되죠. 착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주로 착한 역할을 계속하고요. 하지만 제가 본 그 연기자는 악한 역이든 선한 역이든 코믹한 연기든 어느 것 하나 못하는 연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위해 실제로 주인공의 삶을 살아서 동화되어 연기하는 메소드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고 그 후에 많은 후배들도 그를 따라서 메소드 연기를 하며 자신에게 굳혀진 연기 스타일을 거부하기 위해 애쓰며 영화를 찍는 배우들이 많이 있어서 영화를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그들이 진짜 그 주인공이 된 듯한 몰입감을 주는 것을 보며 배우들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문득 그 영화 배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하나님은 감독이시고 우리는 배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자기에게 맡겨진 배역을 잘 연기하기 위해 애써서 배우고 그 역할을 살아내는 것이 임무라고 하시며 배우가 관록이 좀 깊어진다고 감독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는 자리는 어디든지 있으려 달려갔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시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맡아 해 나갔었습니다. 음식을 접대해야 하는 자리가 주어졌을 때는 유튜브를 보고 들으며 어떻게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 배우는 열정을 보였고 컴맹에 가까운 제가 미디어부 부장이 되고 나서는 시간을 들여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며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찬양팀에도 기타가 필요하면 기타를 더 열심히 연습하고 드럼이 필요하면 드럼을 연습하고 노래가 필요하면 노래 연습을 하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차츰차츰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고 직책도 맡게 되고 이런저런 사역에서 리더의 역할도 감당하다 보니 저에게 맡겨진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배우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마음의 교만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아이 저렇게 하는 건 아니지 하며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기도 하고 교회의 결정이나 행태를 비판하는 모습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 저에게 주어진 삶에 더 이상 감사의 마음보다도 이런 부분을 조금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런 도움을 주시면 더 좋겠는데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런 마음이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해드렸으면 재정적인 부분은 좀 해결해 주셔야죠. 제가 이 정도로 열심히 섬겼으면 자녀들 문제는 알아서 키워주셔야죠. 라며 불평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래 다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요즘 저는 저의 삶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맨날 이렇게 남의 뒤치닥거리만 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나는 언제 한번 정말 폼나게 사역을 해보는 날이 있을 것인가 언제가 되어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그로 인한 경제적 안정 또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저에게 휘몰아쳐 오거나 하면 마음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저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기왕 부르신 거 폼나게 사는 배역도 한 번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역할을 잘 못하고 계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중견 배우는 어떤 배역을 받기 원하느냐 하는 질문에 자신은 작가와 감독의 안목을 믿기에 자신에게 주는 역할을 믿고 한다는 답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제 삶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역할에 대한 믿음이 세상의 배우들보다도 더 없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제 생각에는 이게 좋고요. 저는 이참에 이런 역할, 이런 일을 하는 배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은 저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싫고 저것을 부각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오만한 자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저는 이 역할이 싫어요 라고 말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그림이 잘 나옵니다라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히 조언하려 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자신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천에 처하는 상황을 주셔도 풍부에 처하는 마음을 주셔도 그 어느 상황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그 자족을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저에게 주신 그 배역에 충실하는 것, 그것은 저에게 그 배역을 맡기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성적인 저에게 외향적인 사람의 역할을 주셨다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또한 있으셨음을, 그리고 그 역할을 위해 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어 보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먹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힘들어 쓰러질 때 이 자리에 있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사역의 자리임을 알고 최선을 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할티앤 서울 보험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할티앤 서울에서 준비하고 있는 봉사자 및 청취자 성경 공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9월부터 시작하는 이 성경 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공부에 참가하는 모든 자들이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